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죄악 가운데 생활할 때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 가운데 거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인도해 주신도 감사한데 귀 안에 거하게 하시며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직분도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임을 알고 더욱더 귀한 마음을 갖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한 것을 드리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생애 가운데 기회를 주심에 그 기회를 온전히 붙잡고 그 기회를 통하여 온전한 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 시간에도 귀한 말씀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각자의 믿음의 분량만큼대로 채워주시고 그 채워주심 가운데서 저희가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창세기 1장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아침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창세기의 1장을 시작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분리와 모음을 통해서 정리해 나가는 과정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까지, 그리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를 보게 되면 체험이라는 것을 통해서 창조의 역사를 마무리하는 것을 완성해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하늘에 대해서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시고자 하는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늘이라는 것을 바라보게 되면 제일 먼저 넓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넓은 그 하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답답한 마음을 안정케 해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답답할 때 하늘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조금은 내 마음이 안정되는 것을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하늘을 바라볼 때 색깔은요, 보통 낮에 이렇게 바라보게 되잖아요. 밤에도 바라보지만 낮에 바라보게 되면 그 파란색이 우리의 눈을 시원케 해주거든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밤에 달과 별,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청명하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청명함을 바라보며 그 밤하늘이 참 아름답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이렇듯 모든 것들이, 하늘에 모든 것들이 조화롭게 되어져 있고 조화로운 가운데서 아름다움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움에 있어서 우리는 눈을 뗄 수 없는 하늘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창세기 1장 찾았으니까 1장 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장 2절로 가보시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처음에 창조하시고 모든 것이 혼돈하여 공허했을 때 그때 상태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는데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운행한다라는 뜻을 보게 되면요, 이걸 좀 찾아보게 되면 히브리어로 베라 헤페트란 단어입니다. 이 뜻은 보면요, 움직이다, 흔들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흔들어 버리는 게 아니라요, 새가 자신의 그 날개짓을 통해서 자신의 둥지를 도는, 새끼 주위를 도는 그 동작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 운행하신다라고 하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다는 것을 그 가운데서 알게 됩니다. 분명 선회하신 목적은 관심의 대상이 거기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관심의 대상이 있고 그 관심을 좀 더 세세하게 그리고 좀 더 깊은 애정을 갖고 바라보고자 하는 마음을 그 가운데서 엿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 창조의 모든 것은요, 섬세하고 헛된 것이 없다는 것을 또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시되 헛되이 지으지 아니한 분이잖아요. 그분이 모든 것에 관심을 두었다는 것은 그 모든 것이 헛되지 않음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 중에서 이제 하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하늘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말씀하셨고, 그 아름다운 하늘 가운데서는요, 하나님의 그 모습들을 엿볼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하늘에서 눈이 내리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에게는 눈을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체를 가진 인생에게 영이신 하나님을 설명하기에는요, 많은 실물들이 필요했을 거예요. 왜냐,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거거든요. 그 중에 하늘은 하나님을 설명하기에 가장 적절한 대상이었습니다. 말씀에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는 말씀의 구절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4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49절 말씀, 신약 199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7장 49절.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뇨. 주께서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늘이란 단어를 생각했을 때 누구를 떠올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게 해놓으신 거거든요. 자, 그리고 시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5편입니다. 시편 115편 16절입니다. 115편 16절, 구약 888페이지입니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도다. 하늘은 누구의 하늘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의 하늘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늘이라는 것을 바라볼 때도 여호와, 그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신 겁니다. 또 요한복음 3장 13절에도 보면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 이 표현이 나와 있고, 또 시편 123편 1절에 보시면 하늘에 계신 주, 하늘에 하나님이 거하고 계셨다라고, 거하고 계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욥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20장 욥기 20장 27절 말씀입니다. 욥기 20장 27절 말씀.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일어나 그를 칠 것인즉.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죄에 대한 판단은 오직 하나님만 하시잖아요. 하늘이 그 죄악을 드러낼 것이라. 그것을 바라볼 때에, 하늘이라는 것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그리고 또 하나님과 연계된 표현들을 통해서, 아, 하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구나,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겁니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많은 것들을 바라볼 때에 하늘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든 그 하늘 아래서 무엇이 있고, 그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또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늘, 우리가 보는 그 하늘만 만드셨을까요? 더 나아가서 우주가 있는 둘째 하늘, 그리고 우리가 갈 셋째 하늘, 단계별로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단계별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얻어지는 교훈을 분명히 말씀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우리 아이들과 함께 나눠볼 첫 번째 하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8절에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분명 궁창을 만드셨고 그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셨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늘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첫째, 그 가운데 공기가 있습니다. 욥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28장입니다. 28장 25절입니다. 28장 25절. 바람의 경중을 정하시며 물을 되어 그 분량을 정하시며. 바람의 경중을 정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하늘 아래 살아가도록 사람이 살아가도록 공기를 주셨는데 그 공기의 구성 성분을 보게 되면 다 알고 계신 것처럼 산소가 21% 그리고 질소가 78% 나머지 것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공기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우리 가운데 채워주셨는데 그 대기에 그 공기의 무게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무게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냐면요. 공기의 흐름을 통해서 바람이란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 바람을 경험할 때 여름에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그 큰 일을 할 때에 시원한 바람을 내가 경험한다라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시원하잖아요.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우리 학기 수행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어요. 근데 외부에서 뭔가 시원한 게 그 바람을 맞았을 때 그 느끼는 청량감이라는 것은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을 일으켜주기 때문에 무엇을 안정시켜주냐면요. 공기를 안정시켜줘요. 우리가 미세먼지 때문에 고생하잖아요. 그런데 추워지거나 더워지거나 갑자기 추워진다라면 갑자기 미세먼지가 날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추워져서 날아가는 게 아니라 공기의 이동이 있기 때문에 그 미세먼지가 날아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산소만 주신 게 아니라 공기의 대기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원함도 주시고 우리에게 깨끗한 공기를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역학적으로 엮어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에 공기만 보아도요. 공기만 보아도 하나님이 계신 게 분명하다는 것을 또 알게 됩니다. 또 공기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아볼 수 있는 건 있어요. 이제 공기의 흐름을 통해서 보면 저기압과 고기압이 일어나는데 저기압과 고기압의 차이를 보시게 되면 고기압은 상대적으로 주변보다 기압이 높은 상태, 압력이 높은 상태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저기압은 그 반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보면요. 그 저기압과 고기압을 통해서 흐름이 일어나는데 그 흐름이라는 것은 부족한 곳에서 채워지기 위해서 많은 곳에서 부족한 곳을 흐른다라는 것을 또 알게 됩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 부족한 곳에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거든요. 많은 곳에서만 계속 많게 하는 게 아니라 많은 곳에서 부족한 곳으로 이동시켜주는 하나님을 또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라면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은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베풀어주신 하나님이 맞다라는 겁니다. 어느 누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어느 누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채워주신 하나님이 맞다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그 공기 하나만 보아도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지를 또 알게 돼요. 그리고 그 대기 아래 공기만 있습니까? 그 공기를 통하여 또 무엇이 생길까요? 저기압과 고기압을 통해서 또 구름이 생긴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우리 고기압이면요. 어떻게 되냐면 고기압이면 상대적으로 상승 기류가 이렇게 생겨난대요. 이제 하강 기류가 이렇게 생겨나는데 위에 있는 공기의 기압이 세기 때문에 그 공기를 밑으로 밀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수증기들이요. 땅속으로 내려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증발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구름이 안 생기는 겁니다. 저기압은 반대거든요. 상승 기류가 생기니까 주변에 있던 그 수증기들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온도가 낮아지잖아요. 그래서 응결되거든요. 그래서 생겨나는 게 구름이라는 것입니다. 욥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36장입니다. 욥기 36장 27절. 욥기 36장 27절입니다. 그가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 즉 그것이 안개 되어 비를 이루고 28절에 그것이 공중에서 내려 사람 위에 쏟아지느니라. 이제 구름을 만드셨어요. 그가 물을 가늘게 이끌리어 올리신 즉 그것이 안개 되어 비를 이루고 그 모든 것들이 구름의 속성이 있는데 구름이 들고 있는 그 응결되어 있는 공기들 그 수증기들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또 어떻게 되냐면요. 구름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저기압과 고기압을 통해서 이동시켜요. 이동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필요한 곳에 내릴 수 있도록 그 구름이 이동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구름을 만들어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끌어 올리시는 것들로 보면요. 너무너무나 단순하지만 정교하게 효율적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말은 하기 쉽지 않습니까? 말은 하기 쉬운데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면요. 하나님은 정말 큰 말을 하시고 그것을 행동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너무나 단순한 것 같은데 얼마나 효율적일까요? 우리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보면 수학 문제 풀 때 보면 공식을 정말 단순하게 하면서 수학 문제를 탁 푸는 친구들이 있었죠.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정말 복잡하게 막 돌아가다가 답을 내놓은 친구가 있어요. 누가 더 공부 잘하고 누가 더 똑똑하다고 합니까? 단순하게 푸는 것. 단순하게 푸는 것이 그 사람의 능력이 어디까지인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단순하지만 심플하지만 정말 효율적으로 그것을 이용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29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29절에 보시면 구름의 폐임과 그의 장막에 울리는 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구름의 폐임이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늘을 바라볼 때에 구름이 평평하게 퍼져 있습니까? 요즘은 비행기 타는 게 너무 자연스러우니까 하늘에 올라가 보면 구름이 있을 때를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구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평평한 거예요. 평평하게 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 발을 대고 하늘을 바라보면요. 우리 구름을 무슨 구름이라 하죠? 뭉게구름. 뭉게뭉게 뭉쳐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 구름이 다른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구름의 폐임과 욥기가 기록될 때 그 당시 약 3000년 전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 당시 하늘을 올라갈 수 있는 게 없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름의 폐임과 그렇게 평평하게 펴졌다라는 것을 말씀해 줄 수 있다라 그러면 만든 분이 맞는 거고 그 맞는 분은 정말 광대하다라는 것을 그 가운데서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람의 좁은 시선으로 볼 때는요. 뭉게구름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계시며 우리에게 어떠한 존재인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거든요. 또 구름만 보아도 알아요. 구름은 펴져 있잖아요. 이렇게요. 넓은 지역에. 그런데 이거를 반대로 생각해서요. 이게 옆으로 서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둥처럼 이렇게 서 있다라면요. 한 곳에는 홍수가 내릴 거예요. 또 한 곳에는 가뭄만 있을 거예요. 구름의 모습만 보아도 적절하게 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우리가 필요한 그 물, 물의 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내려야 될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세세하게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이 맞다라는 거거든요. 이사야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입니다. 이사야 45장 1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5장 18절 말씀.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기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신 최종적인 목적은요.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라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살아가도록 그 모든 환경들을 만들어주셨고 그 모든 환경들을 만들어주신 분은요. 정말 자비가 풍부한 분이라는 것을 그 가운데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목적이 분명하지만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참 아름답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꼭 필요하지만 참 아름답게 되어 있다. 두 가지 속성을 한꺼번에 이루신 것을 알게 됩니다. 저희는 한 가지를 생각하는데도 힘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 둘, 많은 것들을 다 한꺼번에 생각할 수 있고 그것을 그렇게 만들 수 있는 능력까지 갖고 계신 분이라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이 첫 번째 하늘을 만들어 두신 것, 그리고 이 첫 번째 하늘을 만들어 두르면서요. 사람의 마음에요. 하늘을 동경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괜히 하늘을 바라보고 싶고 하늘에 대한 희망을 품어보고 싶잖아요. 이 땅을 살아가며 그 하늘에 대한 갈망을 우리 가운데 품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하늘에 대한 도전들을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우주 왕복선을 만들어서 우주로 날아갔다 오기도 하고 많은 것들을 바라볼 때에 하늘에 대한 이상향을 우리 사람 가운데 갖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늘로 올라갈 때를 생각해보면 우리 인간의 나약함이 어떠한지를 더욱더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큰 장비를 의존하지 않으면 절대 올라갈 수 없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올라감에 있어서도 성공률은요, 100%가 아니거든요. 그것을 바라볼 때 하늘은 분명 여호와의 하늘이라고 말씀하신 게 맞는 거거든요. 사람이 그곳을 침범할 수 없다라는 것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 사람은요, 자신의 나약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나약함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어찌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이렇게 묶어두시고 우리를 이렇게 한정적인 공간에만 살게 하신 건지 의문을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생각해보면요, 우리를 그 가운데 묶어두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이 지구 안에서 묶어두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 그곳에 두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것이 맞는 거거든요. 목적이 이 가운데 사람이 거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게 맞는 거거든요. 그것은 다시 하늘의 보호 아래 있으면서 그 대기권을 통해서 우리가 공기가 모아지고 그 산소를 통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그 하늘의 보호 아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 하늘의 보호 아래 있으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수고와 슬픔들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 수고와 슬픔들을 경험하면서 그 수고와 슬픔뿐이 인생임을 깨닫고, 그리고 유일한 살 길이 누구임을요? 하나님을 알고 깨달아야 하는 공간이 바로 이 하늘 아래 공간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늘이 갖고 있는 그 의미가 되는 겁니다. 신명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4장입니다. 신명기 10장 14절 말씀. 신명기 10장 14절 말씀입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에 만물을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늘과 그리고 모든 하늘의 하늘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 하늘만 아니라 둘째 하늘, 그 우주 공간을 또 말씀해 놓은 것인 거거든요. 둘째 하늘은요, 해와 달과 별이 있는 그 공간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은하계가 있는 하늘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거할 수 있는 공간이 하늘만 만드신 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우주의 하늘을 만들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그 하늘에 대한 갈망들을 계속 품어왔죠. 계속 도전하고 있는 것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과학을 통해서 하나하나 확인해 나가는 과정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미리 만들어 두셨고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도록 세세하게 넣어 두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신명기서 모세가 기록한 거잖아요. 약 3500년 전에 기록을 보게 된다라면 그때 기록이요, 지금의 우리 가운데서 과학으로도 조금은 밝혀내고 있는 것밖에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 거냐? 하나님은 정말 스케일이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이 맞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게 됩니다. 시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9편 1절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1절 말씀. 19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하나님께서 그 만드신 하늘이 있는데 그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궁창은 하늘이잖아요. 이 하늘이라는 것을 보게 되면 이 우주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자 이 말씀을 해 놓으셨고 그 설명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또 알게 됩니다. 그 둘째 하늘 우주에 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중에 큰 것을 생각해 보게 되면 태양이 있잖아요. 우리 지구와의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1억 5천만 킬로미터. 그리고 태양의 크기는요? 거리는 많이 아시는데 태양의 크기는 잘 몰라요. 아, 139만 킬로미터가 된대요. 지름이. 상상이 좀 안 되시죠? 그 거리에서 나오는 빛을 통해서 지구가 필요한 에너지들을 얻고 있지 않습니까? 식물들이 광합성을 하고 광합성한 식물들을 동물이 먹게 되고 우리 사람이 그것을 이용하게 되고 모든 것들이 거기서 오는 에너지들을 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달을 보게 되면요. 달을 보게 되면 지구와 거리가 38만 킬로미터예요. 그죠? 근데 달의 크기는요. 지름이 약 3만 2천 킬로미터가 됩니다. 우리 그 형제님들 차를 운전하고 타고 다니시잖아요. 보통 1년에 얼마 정도를 타십니까? 한 2만 킬로미터 정도. 근데 3만 2천 킬로미터라 그러면 어때요? 굉장히 긴 길이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우주 공간에서의 길이기 때문에 그 거리기 때문에 또 크기이기 때문에 잘 와닿지가 않지만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그 범위를 생각해보고 그 범위 안의 거리라고 비교해본다라 그러면요. 그 거리라는 것은 그 크기라는 것은 정말 큰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가장 가까운 그 지구의 위성이라지만 그 3만 2천 킬로미터라는 그 지름을 갖고 있는 그 달, 그 달도 상상할 수 없이 큰 크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별은 보면요. 별은 스스로 빛을 내는 항성입니다. 그 스스로 빛을 내고 있는 건데 그 빛의 색깔도 각각 다르잖아요. 그리고 거리도 다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보는 크기도 다르다라는 겁니다. 많은 것들이 조화롭게 만들어주셨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법칙대로 움직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디일까요? 지구잖아요. 근데 지구를 보게 되면 태양보다 작잖아요. 그리고 어떤 행성들보다 작은 행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구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은 그 가운데 사람이 거한다라는 거거든요. 그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요, 보이는 모습의 크기에 따라 경중을 정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속에 무엇이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속 내면이 중요한 거잖아요. 겉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속에 정말 성령님을 모셨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가장 중요한 거고 성령님을 모셨다라 그러면 내 안을 더 단장해 나가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을 이 천체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천체가 발견되고 있어요. 그냥 과학자들이 추산으로만 이런 은하계가 천억 개는 더 있을 거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끝은요. 어딘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딘지 알 수 없다라는 것은 사람의 생각, 사람의 한계를 더욱더 우리에게 알려준다라는 겁니다. 이제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만 보았습니다. 그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만 보아도 하나님의 어떠한 존재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 존재에 대해서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만물이 있습니다. 그 만물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대로 녹아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보는 저희가 핑계치 못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하늘 그리고 더 나아가 둘째 하늘의 그 행성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경외함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그 가운데서 발견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시고자 하는데 그 하나님의 존재는 어떠한 건가? 전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5장 2절 말씀. 5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대부분 이 말씀을 볼 때 함부로 입을 열지 말 것에 초점을 맞춰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나가보면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이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만나기 위해 하늘로 가면요. 우리 사람들을 하늘을 정복하기 위해서 우주왕복선 타고 올라갔잖아요. 근데 올라가니까 또 무엇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까? 우주라는 것이 펼쳐졌고 우주의 끝이 어딘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되었어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만날 수 있는 것은요, 하늘밖에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모든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이다라고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만물 위에 계시다라는 것. 그런 건 무엇입니까? 피조물 위에 항상 하나님이 계시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서 무언가를 찾으려고 하늘로 올라간다 한들 항상 하늘 아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만상들, 그것보다 가장 크다라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의 광대하심, 그리고 지극히 높으심을 설명하시고 계십니다. 사람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인데요. 광대해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우리가 이 교실 안에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보이는 천장은요, 규격화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과 끝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밖으로 나가니까 어떻습니까? 동과 서의 그 길이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만약 우리의 시선이 우주로 나가면요, 우리가 시선 둘 데가 없는 거예요. 가장 광대하게 펼쳐져 있는 그 우주를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광대하고 지극히 높으시다, 그것을 알게 됩니다. 또 말씀에도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시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4편입니다. 시편 104편 1절 말씀입니다. 시편 104편 1절 말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광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를 입으셨나이다. 광대하다라 말씀하셨는데 심히 광대하다라 말씀하셨어요. 광대하다는 것도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크기인데 심히란 단어가 더 들어가면요, 절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크기를 가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만드신 그 우주만 보아도 알잖아요. 우주의 끝이 어딘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더 생각해보면 우주의 시작이 어딘지도 밝혀지지가 않았어요. 그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끝,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 맞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게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사람이 측량할 수 없는 그분, 그분은 정말 광대하신 그분이 맞다,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이 될까요? 우리는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알게 돼요.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게 된다라 그러면 우리 마음 안에 겸손한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겸손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겸손한 마음에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떠한 마음이 되겠습니까?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이 되거든요. 심히 광대한 그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생각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 가운데 찬양이 일어나게끔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광대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리고 또 다른 속성을 또 하나 보게 되면요, 이사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6절입니다. 이사야 40장 26절 말씀.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에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는데 그리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실 수 있는 능력까지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다 말씀하셨어요. 그의 능력이 하나도 빠짐이 없고 그 능력이 크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도 빠짐이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우주를 운행하는데요. 하나님이 모르는 별들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모르는 별들이 있었다라면요. 어떤 일들이 생겨날까요? 이 수많은 천체들이 어떻게 될까요?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는 하나만 틀어지면요. 모든 게 깨져버리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우리 지구만 생각해봐도 알게 되거든요. 우리 지구의 그 태양계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잘 움직여지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모르는 행성이 툭 튀어나온다면요. 그 모든 것이 깨져버리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있기 전에 이 세상이 없어져 버렸을지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모든 것들이 조화롭게 운행될 수 있다는 것을 그 가운데서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 운행, 그 조화롭게 운영되는 것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운행하는지를 또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 많은 별들을 모든 것의 이름을 알고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이 없이 다 조화롭게 운영한다는 것은요. 각각 세세하게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세세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신 그 전지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 가운데 설명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시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37편입니다. 시편 137편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137편 7절로 9절 말씀. 139편입니다. 139편 7절로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라는 그 고백을 이 시편 기자가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면요. 편지하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모든 것에 편만한 하나님. 우리 지구를 바라보게 되면요. 하늘은 지구에 감싸져 있어요. 그렇죠? 그것을 바라볼 때 하늘은 지구를 감싸고 있다. 모든 것에서 보면 어떤 위치에서든지 바라봐도 하늘은 있다라는 거거든요. 하늘은 편지함을 또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또 그 편지함을 보게 되면요. 그 시작이 있을 거예요. 우리의 인류의 시작을 생각해보면요. 구약의 시대부터 지금까지 한치의 변화도 없이 계속 그 하늘은 이 지구를 감싸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기간이라는 게 있는 거고 시간이라는 게 필요한 거고 그리고 공간이라는 게 필요한 거거든요. 편재라는 것은 공간적인 의미와 또 시간적인 의미를 같이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편재하다라는 것은 시간 언제 어디서나 그리고 모두에게 공평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 공평하게 제공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은 편지하신 하나님이라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의 생각을 보게 되면 한정적이잖아요. 우리가 시선을 한 곳에 두면 다른 곳에서 시선을 뺏기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려울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어려울 때나 항상 우리에게 관심을 두시고 그 시선을 뺏지 않는 것을 그 가운데서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편지한 하나님,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기쁠 때 그리고 내가 즐거울 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슬플 때, 어려울 때는요. 잠시 하나님이 나를 떠나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거지 하나님이 나에게서 멀어진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 편지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항상 관심을 두시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 하나님, 그 속성을 그 가운데서 분명히 말씀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 공평한 하나님이잖아요. 공평한 하나님이 시편 92편에 나왔습니다. 시편 92편, 97편 2절입니다. 시편 97편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름과 흑암이 그에게 돌렸고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로다.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로다. 보좌라는 것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위치를 의미하잖아요. 하나님은 심판의 위치에 있는 거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판단하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 보좌의 기초로다. 그의 속성의 기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기초는요. 의와 공평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 맞는 거거든요. 왜냐? 편지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보시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가까이 하시기 때문에요. 그 판단이요. 의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와 공평. 의롭고 공평하다라는 것은요. 누구에게는 이렇게, 누구에게는 저렇게, 이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말씀에 정확하게, 말씀의 기초에서 모든 것을 판단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 누구도 사람,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들 다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사람의 눈에 드러나서 그것이 사람들 앞에 보여지고, 어떤 분은 하나님,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 않아서 안 보여지고, 그럼 우리네 마음과는 어떻습니까? 마음은 좀 달라지겠죠.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로다. 똑같이 하나님은 다 받으신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은 다 갚아주실 거거든요. 그러다라면 사람이 몰라준다 한들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몰라준다 해도 우리네 마음 가운데는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그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 그의 보좌의 기초가 의와 공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 아니라 의를 가지신 분이시며 또 공평하신 그 분이 맞다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늘을 바라볼 때에 그 공평하신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하늘만 보았습니다. 또 한 곳으로 더 나가보면요. 욥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25장입니다. 욥기 25장 4절입니다. 25장 4절로 6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부녀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덕인 인생이랴. 하나님의 눈에는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밤하늘의 하늘과 달을 바라볼 때 청명하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되잖아요. 밝고 선명하다.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달과 별만 봐도요. 아, 아름답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요.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달과 별도 깨끗하게 보지 않으시는데 하물며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는가? 어떤 사람이 나아갈 수 있겠는가를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사람 속성 안에 그 더러운 것들을 드러내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해 주시냐면요. 거룩함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자체의 속성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 거룩. 그 거룩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거룩은 구별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무엇에서의 구별입니까? 죄와 그리고 불법에서의 구별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어떤 누구가 그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냐 이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를 하셨고 그 창조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좀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하늘을 바라볼 때요.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냐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요. 최대한 우리가 잘 알 수 있도록 베풀어주신 배려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하늘을 바라볼 때 그 많은 것들에 대해서 아름답다. 아, 하늘은 오늘 이렇네. 그런 판단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우리가 최대한 잘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거든요. 그 베풀어 주심의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그 기회를 잡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라볼 때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하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 그것을 잘 전달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장 1절로 4절 말씀. 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는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는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하는 말이로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자신을 의미하는 건데 14년 전에 라고 정확한 날짜를 기억하고 있잖아요. 자신의 경험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 사도 바울이 이끌려 올라온 것이 셋째 하늘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하늘인데 그것은 4절에 보시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라고 했어요. 셋째 하늘, 그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늘만 보아도 그렇게 우리가 동경의 대상이 되는데 우리가 가장 동경해야 할 대상은 셋째 하늘, 그 천국에 대한 동경을 하기 위해서 그 하늘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늘이지 않습니까?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셋째 하늘. 그런데 갔다 온 사람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곳은 분명 존재하는 거고 우리가 그곳을 동경해야만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만 보아도요. 우리가 그곳에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요. 셋째 하늘이 있다라면요. 당연히 그 가운데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들어올 것이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진정한 하늘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어요. 땅의 모든 것들을 보여주셨거든요.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면서요. 진정 가장 중요한 것, 그 셋째 하늘,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신령한 것에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신 겁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우리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구분해 보면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잖아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게 많지 않습니까? 그 보이는 것에 중요한 것을 바라볼 때 보이지 않는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맞다라는 거거든요. 그 너무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이 하늘이라는 것을 두셨고 그 하늘을 통해서 사람이 조금이나마 접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첫째 하늘, 그 둘째 하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안에서 셋째 하늘로 올라갈 준비를 하는 이 공간이란 거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 아래 만들어 두신 게 있는 거예요. 하늘 아래 만들어 두신 의미가 있는 건데 하늘 아래 만들어 두셨다라는 것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천국은 누구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여야만 천국에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바라볼 때 하늘 아래 만들어 두셨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천국에 보내줄 수 있다라는 것을 또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 아래 또 만들어 두셨다라는 것은요. 자신의 영역이 어딘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하늘로 올라가려고 노력하지만 어떻습니까? 많은 장비가 없으면 못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서는요. 공기가 없기 때문에 한정적으로밖에 지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영역이 있는 거예요. 물고기도 물 밖으로 나오면 잠시는 살죠. 근데 후에는요. 몇 분 못 가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물에 다시 넣으면 어떻습니까? 세차게 움직입니다. 만약 새를 보면 새는 창공을 날아다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새를요. 그 물에 쳐 넣어버리면요. 새가 어떻게 될까요? 각자 그 자신들이 있는 영역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요. 우리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요. 자신의 영역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우리의 영역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영역은 교회 아니며 교제이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그 사람들의 영역은 그 세상 에 있는 많은 것들, 그 부류에 속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영역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게 맞다라는 겁니까? 거기에 마음을 품을 것이 아니라 내가 교제와 또 그리고 교회 안에 마음을 두고 그곳에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유다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3절입니다. 유다서 1장 13절 말씀. 1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수치를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들어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아셨다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법칙을 거스르는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유리하는 별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의 법칙을 만들어주시고 그들의 영역들을 만들어두셨어요. 그런데 법칙을 거스른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역이 있는데 영역을 거스려서 다른 데로 가려는 것. 그 벗어난 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문제 삼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다라는 것을 이 가운데서 교훈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별들은요, 유래하는 별들은요,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들어갈 것이다. 그들의 인생은요, 점점 돋는 햇볕 같아서 원만한 광명에 이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아래에 있어야 된다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인의 영역에 있을 때 자유로운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에 있을 때 자유롭고 새가 창공에 있을 때 자유로운 것처럼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인 영역에 있을 때 가장 자유롭다는 것을 또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해의 영광도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도다. 영광이 다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들의 밝기가 일률적이고 모든 것의 크기가 일률적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도요, 우리 각자에게 주신 영광이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각자 갖고 있는 달란트들이 있어요. 그 달란트들이 다 같을 수는 없습니다. 해도 다르고 별도 다르고 그리고 달도 다른 거예요. 각자의 위치에 쓰여질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들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요, 조화롭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벽돌로 딱딱 찍어낸 규격화된 그 그리스도를 만든 게 아니에요. 각자의 달란트들을 주시고 그 달란트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요, 영원한 천국에서 얻을 그 영원한 상급에 대해 갈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베풀어 주신 거거든요. 더욱더 나가면요, 바람의 경중이 따라 있잖아요. 무겁고 가볍고. 그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만들어놓은 모든 만물 중에서요, 조화롭게 되어 있는 것, 그 조화로움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은 분명히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무엇을 더 구해야 될까요? 해가 달이 되고 싶어 하면 될까요? 달이 해가 되고 싶어 하면 될까요? 별이 태양이 되고 싶어 하면 될까요? 각자의 주신 그 위치, 그 위치에서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거거든요. 그 해야 될 역할들을 행할 때에 그 영광이 그에게 비춰질 것이며 그 영광이 그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것들 바라볼 때 우리 각자의 위치를 지켜야 되는 것도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늘에 보여주신 많은 것들은요, 우리가 가독 보면 시선을 놓칠 수가 있어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달을 본 적이 언제세요? 별을 봐본 적은요? 하늘의 구름을 봐본 적은요. 너무 바쁘게 사셨죠. 어떤 분은 지하로만 다녀서 못 본다라는 분도 계신데. 근데 보면 우리는요, 조그만한 시선을 돌리면요, 해도 볼 수 있고, 그리고 파란 하늘도 볼 수 있고, 그리고 별도 볼 수 있고, 달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선을 다른 데로 돌려버리면요, 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선만 돌리면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다는 것은요,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에게 배려를 베풀어 주시는 거거든요. 지금 내 자신이 세상 가운데 많이 물들어 있고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할 때 다른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것을 돌이키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잠시 시선만 돌린다라면 그 모든 것들의 방향성이 바뀐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답답한 마음이 들어도 하늘을 바라볼 때 마음이 뚫리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정말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하늘에서 주실 그 상급이 너무너무나 크거든요. 너무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너무너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상급을 멀리 둔 게 아니에요. 마라톤을 뛰는 사람을 비교를 해보게 되면요, 처음에 스타트할 때는 잘 몰라요. 한 중반쯤 가면요, 정말 너무 힘들대요. 그런데 너무 힘든데 갑자기 막 뛰다 보니까 이제 스파트가 남은 거예요. 마지막 스파트가 100m 남았어요. 그러면요, 그 사람 어떡할까요? 뛸까요? 주저앉아 버릴까요? 뛰거든요, 그 안에서. 결승점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뛸 수 있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거잖아요. 그것보다 더 우리는 뛰진 않지만 시선만 돌리면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이 어떠한지를 알게 되고 그것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 가운데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때에 더욱더 힘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정말 힘있는 신앙생활을 하시고 또 그 안에서 아이들에게 큰 은혜들을 이렇게 베풀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양식을 주셔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 자신들이 먼저 깨닫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세상 가운데서 담대한 그리스도인이 되며 세상 가운데 더욱더 힘이 있는 교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